우리는 지난주에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한 시간 하니까 또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썬더스 목사님이 캐나다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이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썬더스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에 그분도 매우 어려웠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방문해 주신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기로 우리 교회가 교단과 더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 교단에서 갑자기 우리를 방문했을 때 한국 사람도 아니고 캐나다 사람이 방문해서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교단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한 것은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독립 장로교회를 시작했지만 그렇지만 제가 10년 동안 노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냥 차 타고 금방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가야 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개척을 시작해서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쉽게 노회를 방문할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거기 가면 그냥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이 언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저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소통하지 못하고 지내온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좀 더 교단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단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좀 더 독립 장로교회다운 면모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책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생기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단이 강조하는 이 신앙적인 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교단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가면은 우리 교단의 특징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읽으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 교단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우리는 정통적인 장로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장로교회가 많이 있는데 정통적인 장로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역사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칼빈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스코틀랜드 교회에 정착된 교회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개혁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장로교회는 정통적으로 개혁주의 신앙과 개혁주의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개혁주의 신앙의 결정체가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로교회라는 것은 개별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집단적인 지도체제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노회라는 곳에서 목사들의 모임과 장로들의 모임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또 함께 치리하는 가운데서 말씀에 있어서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장로교회는 매우 높은 신앙적인 표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8세기, 19세기를 넘어오면서 신학의 변화가 생겼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보다 인간의 이성을 우위에 두는 그런 신학 사조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이 19세기 말에 온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럽과, 즉 영국과 미국의 주요한 장로 교단들이 다 좌경화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영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가장 큰 PCUSA나 PCA라고 하는 그런 장로 교단들이 거의 자유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자의 목사 안수도 인정하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 그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런데 주요한 이 장로 교단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생겨난 교단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독립장로교회입니다. 이 독립장로교회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과 WCC와 같은 교회 연합운동이 성경의 원리를 벗어났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반대해서 생겨난 정통적인 장로교회의 모습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독립장로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국의 장로교회도 미국의 북장로교와 남장로교가 주축이 되어서 우리 한국의 이 장로교회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일제 친사 참배 때문에 신사 참배에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서 신사 참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교단이 오늘날 기장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입니다. 그 신사 참배 문제 때문에 한국 장로교회가 첫 번째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60년 70년대에 와서 WCC라고 하는 교회 연합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교회 연합 운동 때문에 한국 장로교회가 합동 측과 통합 측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통합 측은 WCC를 수용하는 자유주의 경향으로 갔고, 합동 측은 그것을 반대해서 보수주의적인 성경의 원리에 우리는 머물러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 합동 측 교회입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이 장로교회의 주요한 분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교회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에 경배와 찬양이 들어왔을 때 합동 측 교단은 이 경배와 찬양을 성경적이지 않은 예배의 형태라고 총회에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오순절 교회의 은사주의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교단적인 결정이 있었지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가 그것을 교리적으로는 거부했는데 실천적으로는 다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명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예배의 형태를 젊은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로 그렇게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열린 예배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열린 예배와 아울러서 한국교회는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한 오순절 은사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이 이 알파코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전도 방법과 결합해서 교회에 다 들어왔고 수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본 교회의 장로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길게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시대의 사조를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을 우리가 올바로 견지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운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단적인 것 그리고 또 신학적인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개혁주의 교회가 무엇이고 장로교회가 무엇이고 그런 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이런 교단적인 차이, 가르침에 대한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런 교단적인 차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취향을 따라서 이것은 괜찮고 이것은 나쁜 것 아니오라고 생각하는 그런 논쟁에 빠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이런 교단적인 차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독립장로교회 소속인데 왜 우리는 독립장로교회로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전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숙제를 남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자라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신앙생활을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교단적인 것을 말하든 말하지 않든 간에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세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것이 무엇으로 의미하는가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자기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적용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개혁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위험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날 한국에 있는 한 인기 있는 어떤 교회는 성경을 읽고 큐티를 강조합니다. Quiet time이라고 말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조용히 읽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큐티에는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해가 없을 때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적용하려고 할 때에 성경을 깨닫는 것이 없이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이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자의적인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아간 형태의 교회가 오늘날 한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설교는 없고 간증만 무성한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쩌다가 한번 말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매일 말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간증할 때에 처음에는 좀 겸손하게 말하다가 자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인상을 주고 영향력을 주려고 하면은 자기의 체험을 확대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이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꾸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간증이 예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겸손하게 나눔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배에 와서 들어와서 그것이 설교를 대체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교조적이 되는 것입니다. 리더에 의해서 의도된 그런 간증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리더들에 의해서 특정하게 이 의도된 그런 신앙으로 이끌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형태의 이 가르침과 예배는 우리에게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리가 연구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올바르게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선포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 자기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자의로 읽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바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을 경전으로 신앙생활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묘하지만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고 우리 가족들과 성경을 읽고 이것을 내가 매일 해오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을 하는 행위 자체를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성경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는 일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은 것을 자신의 이 삶의 위로로 종교적인 의로 삼게 된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살펴볼 때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 성경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겸손한 그런 영적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희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영혼은 이 자리에 아무리 오래 나와 있어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소와 양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이 그 제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시간을 예배에 참여하고 크리스찬의 모임에 참여하고 그리고 책을 읽는 모임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많은 수고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참으로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역의 삶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의 깨달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나처럼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홀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홀로 고군분투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그렇게 희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 그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더 부지런히, 더 겸손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코 그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로 그러했던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발견한 믿음의 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아주 중요한 훌륭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에 그는 놀랍게도 그 시대에 자신의 삶의 평안을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집과 산업을 다 버리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결단도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 사람의 삶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가 죄악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회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는 일생 동안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봉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세해 주신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참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마음의 갈등과 난제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나타나 있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확실히 그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또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을 금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그 다음날 자기의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사흘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지 않는 일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가? 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놀라운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성에도 상식에 맞지 않아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수준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가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식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하고 그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아주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과 하늘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이성과 상식과 지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것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지만 맹목적인 순종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는 맹목적인 신자도 아니고 광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자신의 이성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 있는 그 전능하신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다 그런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죄악된 본성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이신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감히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헤아려서 자기의 이해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것은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능합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에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상식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참된 믿음이었던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여 시험할 때에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지만 그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순종으로 증거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선택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무엇이든지 다 옳은 것이고 순종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진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절대로 이해 불가한 말씀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이성과 판단과 이익과 아들을 통한 애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고 그것은 순종하는 가치가 있으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을 발휘할 수도 없고 발휘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런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과 절대적인 믿음이 낳은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영적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그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지식과 이성을 넘어서는 순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죽음을 요구하실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단지 인간적인 애정의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아들에게 죽음을 요구할 때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게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는 거기에서 자기의 아들의 죽음의 그 비참함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놀라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인간적인 애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애정은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가장 소중한 존재여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정에 따르면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올바른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선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그게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주는 그 사람 자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백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지만 그 아들이 자신에게 보석이 아니라 보배가 아니라 그 아들을 약속을 따라 백세의 아들을 주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분이었고 그 백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 속에서 믿음으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삭을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는지를 그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그는 소망을 발견하였는데 자기의 아들을 내어드리는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안에 이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할 수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생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도달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곳까지 그의 생각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이삭의 죽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정말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의 논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의 죽음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괜히 심술이 나서 아브라함을 못 믿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할까봐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주신 약속의 실체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이해를 가지도록 멀리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단지 이삭을 한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삭을 예표하시는 장차 오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바라보는 영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차 이삭과 같은 구원자가 오게 되실 것인데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비록 희미했지만 멀리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참된 구원의 주님을 실제로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안경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경을 벗으면 저기 앉아있는 천안 형제의 눈이 형제의 형체가 거의 희미합니다. 저기 끝에 앉아있는 우리 자매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기 천안 형제가 없는 것입니까? 유령이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체가 저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안경을 끼고 보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보았지만 그는 허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의 실체를 그가 이 이삭을 통하여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데는 꼭 선명하게 봐야만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기에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 믿음의 시험 앞에서 그는 울고 불고 난리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태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는 그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시험 속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단지 자기 아들 이삭의 생명이 아니라 이삭 안에 계시된 구원자의 죽으심과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될 생명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멀리 있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희미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계시를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증거하는 사도들의 증언과 그것을 온 교회에 확증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의 죽으심도 부활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동일한 믿음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되게 이 하나님의 시련, 시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며 구원의 은혜를 바랄 때라야 우리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 있다고 우리가 더 쉽게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이기적인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이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진실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발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희미한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는 밝히 드러난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 큰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더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발견한 그 구원의 계시 진리를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아브라함이 누린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행한 일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나타났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대속의 죽음을 우리 자신의 구원의 길로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